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6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16년 넘게 동아시아 태평양실에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에 주로 집중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터너 지명자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으며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 등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입니다. 터너 지명자는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6월 발생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FBI는 23일 성명에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나자루스와 APT38이 블록체인 기업인 하모니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지난 1월 13일 두 해킹 그룹이 훔친 가상화폐 중 6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레일건이라는 익명의 거래 프로토콜을 사용해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이더리움 일부가 여러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에 보내져 비트코인으로 전환됐다고 FBI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돈 세탁으로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최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미태평양 공군은 지난 1월 11일에서 13일까지 군산에 전문가 합동팀을 배치하고 화생방 대응 전술과 기술 절차, 즉 TTP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훈련이 차세대 항공요원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원들이 적절한 화생방 보호 장비를 갖추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 참여한 공군이 화학물질로 채워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최신 화생방 TTP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기존 화생방 보호 장비가 효과적이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투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공군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서 2022년 1,600만 달러를 연구비로 책정했습니다. 공군은 연구를 통해 수집된 양적 질적 자료를 통해 기존 TTP를 개선하고 군산과 같은 공군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Fight Tonight 미션을 수행하도록 필수 장비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23일 주니퍼 오크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약 6,400명의 병력과 12척의 함정,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142대의 군용기가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두 동맹국이 지금까지 실시한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이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통합을 과시하고 심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서 이란의 목표물에 대한 모의 공격은 없으며 훈련은 특정한 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이 관리는 말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실탄 사격 훈련이 실시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11명의 희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인 23일, 같은 주에서 또다시 대형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북부 해안 도시 하프문베이의 두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7명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용병 회사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6년여간 공석이던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용병 회사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자행하는 악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맹인 한국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fair to say that, of course, we have the closest of relations with our South Korean ally.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와 군사 장비를 북한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과 관련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북한이 제기하는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가장 자주 논의하며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돈세탁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북한이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바그너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증거가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1일 백악관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지난 20일 바그너 그룹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What the White House noted last week is that we are imposing additional designations, using additional authorities to pursue the Wagner Group.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오랫동안 바그너 그룹을 제재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러시아의 본부를 둔 인터넷 연구기관을 후원한 혐의로 제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넷 연구기관은 인터넷에서 친러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와 그 너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과 영향력 행사에 나서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지적에 대해 황당 무계한 몰약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기업인이 수백만 달러를 북한 고위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이용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형사 기소와 범죄인 신병 인도를 추진했던 미국이 이번 사안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최근 한국에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해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 이번 사건의 대북 제재 위반 측면에 대한 B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현 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미화 5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의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의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한 대북제재 강화법, 이른바 원비어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는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검찰을 동원해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위반한 개인 등을 수사하는 것은 물론 연방대배심이 이들을 기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자국민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만 미국 법무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 규정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거래가 미국 금융기관 등을 직간접적으로 거쳤다는 이유로 제3국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제3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미국 법을 적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네는 등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은 지난 2021년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돼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곳이 싱가포르와 북한, 국제해상 등 미국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지만 연방검찰은 곽기성이 미국 금융망에 연결된 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주고받은 사실을 주요 혐의로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뱅도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벌여 싱가포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미국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미국 법원에서 45개월형을 선고받은 북한 국적자 문철명도 최초 대북 제재를 위반한 곳은 말레이시아였지만 미국에 기소돼 결국 미국 워싱턴 DC로 신병이 인도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국적을 가진 개인도 미국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한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에 기소돼 현재 FBI의 수배자 명단에 사진과 이름이 등재돼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한국 출신인 김성태 전 회장도 미국 정부에 제재되고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1일 BOE에 중국에서 북한 측에 대량의 달러를 전달한 김 전 회장의 혐의 자체만으로는 미국 당국의 사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자금이 미국 관할권을 통과하지도 해당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수사당국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다면 미국 관할권을 통과해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촉진한 다른 부차적인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2019년 미 검찰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를 실례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미국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수리를 위해 미국 달러를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몰수 소송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미국 관할권, 즉 미 금융기관 등을 통한 거래를 하진 않았지만 추후 수사를 통해 미국 관할권이 적용될 만한 다른 거래가 드러난다면 이때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에 500만 달러를 제공한 자체는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김 전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 그 돈을 지불했는지도 알아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이 속옷 회사의 전직 회장이었던 만큼 중국의 노동력 착취 업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이용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활동 역시 유엔 제재 위반이라며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은 이미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한 중국 섬유 제품 화물을 여러 개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의 행위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미국의 법 규정과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사법체계가 김 전 회장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한다면 미국 사법체계가 이중으로 작동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 obviously is not Singapore or Malaysia. I mean, we know that South Korea is going to throw this guy.
백돌 교수는 한국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는 다르다며 우리는 김 전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한국이 그를 감옥에 넣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법은 법의 허점이 있는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보다는 더 엄격하다면서 미국은 유엔 제재 위반으로 한국이 김 전 회장을 기소하는 데 대해 만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각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김 전 회장의 체포와 관련해 전혀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곧 공개를 앞둔 다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이 사안은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6년여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 출신의 지명자가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근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 동북아시아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에 주로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인턴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터너 지명자는 미국 서부 페퍼다인 대학을 나왔고 동부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 파크 캠퍼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서를 상원에 보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으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이 이어졌고 미 정치권과 인권 관련 단체 등에서는 미 행정부에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2년 7월 여성학자인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로 임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지난 6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한 양국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지난해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부학 교수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미한 당국이 모두 북한인권 관련 인적 진용을 갖춤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의 양국 공조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등 새로운 악의 축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마이클 룰러 공화당 하원 의원은 20일 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학살을 돕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들은 연합해 자유세계를 교란하고 해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룰러 의원은 북한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란이든 우리는 결코 적들과 맞서기를 피해선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과 다른 곳의 민주주의 파트너들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임명된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으로서 미국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국방을 유지하고 이 새로운 악의 축에 맞서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맥카울 위원장은 22일 미국 CNN 방송의 주간 시사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합력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며 이란은 크림반도에 무인기를 배치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의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바그너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을 봤다며 그러나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북한은 작년 말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으며 바그너 그룹 측이 북한에 무기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북한과 바그너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제조 방식에 따라 최소 20기에서 최대 80기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23일 VOA에 북한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최소 20기에서 최대 80기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핵탄두 제조 방식에 따라 세 가지의 추정치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섞지 않고 한 가지 주 원료로만 핵탄두를 만든 경우 45기에서 80기, 중심에 플루토늄을 넣고 무기급 우라늄으로 감싼 경우 20에서 30기, 고농축 우라늄으로 수소폭탄을 일부 제조했을 경우 25기에서 60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정치는 핵실험을 통해 소진한 핵무기와 생산 과정에서 유실되는 양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50kg에서 60kg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은 최소 1200kg에서 최대 2000kg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플루토늄 탄 한 개에 3.5kg에서 4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가고 우라늄 탄의 경우 15kg에서 25kg의 우라늄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할 경우 45기에서 80기로 계산된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말했습니다. 이 경우 우라늄 탄이 총 탄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일부 아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안에 플루토늄을 넣는 방식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heard particularly in sort of Asian circles that there were some who believe this is governments believe that North Korea makes what we call composite nuclear weapons.
올브라이트 소장은 중심부에 2kg의 플루토늄을 넣고 6kg에서 10kg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감싸는 방식은 폭발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핵탄두 20기에서 30기로 계산된다며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적어 이러한 추정치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은 1단계 수소폭탄을 만들었을 수 있다며 고농축 우라늄을 100kg 정도 대거 투입하고 플루토늄을 일부 넣어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이 약 5개의 1단계 수소폭탄을 만들고 나머지는 우라늄탄이나 플루토늄탄을 제조한 것으로 상정해 총 25기에서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이 2020년까지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추정했었던 올브라이트 소장은 최대 추정치 숫자가 80으로 줄어든 데 대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를 아직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largely that they never operated the light water reactor. That reactor, if you use it to make weapon-grade plutonium, which I think they could,
올브라이트 소장은 경수로를 이용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1년에 25kg은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2015년 당시 나는 북한이 2017년, 2018년에는 경수로를 완전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영변 핵시설에 경수로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경수로를 통제하는 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핵무기를 제조하느냐에 따라 사용되는 핵물질의 양도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런 전제하에 북한의 플루토늄 비축량은 연간 6kg의 생산 속도에 31에서 54kg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한 개 제조에 6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간다고 상정할 때 북한이 플루토늄탄 5개에서 10개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약 650kg 정도로 추산하며 우라늄탄 제조에 25kg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기에 북한이 약 26개 정도의 우라늄탄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What if they got the more advanced designs? They need less uranium. With the first experience, maybe by 20%. So then you have.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의 우라늄탄 제조 기술이 진전했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 탄두수를 20% 정도 더 높게 잡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해체해야 할 핵무기가 더 늘어난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 수량이 80에서 90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북한이 실제로 생산한 핵탄두 개수를 최대 20기로 추정했습니다. 미 핵과학자협회는 지난해 9월 북한이 조립을 완료한 핵탄두 20에서 30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2021년에는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트 해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교수가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며 이 중 45개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완화되면 북한의 전략적 공간도 위축될 것이라고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밝혔습니다. 미중관계 전문가인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미중이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신냉전으로 접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한반도 내 군사 자산을 동원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을 박형주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현 주소를 먼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Well, I think it's clear that the current U.S.-China relationship is in a lot of difficulty and
현재 미중 관계가 큰 어려움에 놓인 건 분명합니다. 블록화, 즉 진영 대립이나 신냉전이 구축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국내 정치와 결합된 예상치 못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치적인 상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측 간 더 많은 소통이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매우 뜨거운 정치의 계절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아직 미중 관계가 신냉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Well, I do worry that there's a danger of entering that, but I think there's still time to head it off.
그렇게 될 위험이 있어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시간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현명하게 국내 정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이 전면적인 양상인데 가장 첨예한 전선은 어디인가요? 타이완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 이슈입니까?
Yeah, a lot of people talk about some kind of ideological conflict. I do not subscribe to that.
미중 갈등을 일종의 이념적 대립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오해이고 중국의 의도와 정책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첨예한 전선은 타이완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실제로 미중 간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는 유일한 지점이니까요. 저는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전쟁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타이완과 관련된 군사적 위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완 문제야말로 어려운 현 상황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미중 관계가 좋지 않아서 타이완 문제가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이죠.
미국과 중국이 각각 타이완과 북한을 상대에 대한 일종의 카드로 활용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Not exactly. I mean, I think on Taiwan, and I see the two issues as quite separate.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이완과 북한을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와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즉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 타이완이 문제가 되지만 좋을 때는 또 관리가 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은 미국이 이 문제를 카드로 쓴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그렇다고 인식합니다.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중 관계가 북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Yes, I absolutely believe that and I think that the difficult relations also between Russia and the West.
그건 맞습니다.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특히 악화한 미중 관계, 중국과 미국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북한에 더 많은 전략적 공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만히 앉아서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기 꽤 용이한 상황입니다.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에 전통적으로 참여했던 다른 나라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올해도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It depends on a lot of factors, but I think, you know, one thing that will maybe change.
많은 요인에 달렸습니다. 이런 역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는 김정은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추구할지 봅니다. 또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중요한데요.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분열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계속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규탄 조치에 반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미중 관계에 달렸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비핵화 전선에서 공동 노력을 시도할 정도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미중 관계에서 긴장이 덜해지면 북한의 전략적 공간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Well, China clearly still has a very strong interest in seeing a denuclearized North Korea.
중국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비핵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진지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면 둘째,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며 말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의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까운 시일에 북한이 관여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 도발 시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등 유엔 안보리에서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러시아가 여전히 대북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중국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옳은 편에 서야 합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서 주요 변수였습니다. 대북 대중 정책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접근을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Well, clearly the Yoon government's approach to China is much more closely aligned with the U.S. approach.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은 분명히 미국의 접근법과 아주 밀접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도 발표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책과 일치를 이루면서 대중 접근이 전임 정부보다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중 접근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 겁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 등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분명히 윤석열 정부는 더욱 강경하고 이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관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관여하기 위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매우 전향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문제가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고 군사적 이슈가 전면에 계속 대두된다면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 중국과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한국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 한쪽 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워싱턴과 동맹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훨씬 더 기울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긴장이 고조되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이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아주 타당합니다.
이른바 경제 동맹 측면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또 칩4 동맹 등에서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한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며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 영역에서도 한국이 미국에 더욱 분명히 줄을 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real question is what is the U.S. policy in this area, and it's slightly confusing probably for countries in Asia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이 영역에서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 세계의 동맹, 파트너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분리하는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고 군사적 문제와 연관되는 분야에서만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정책이 어떻게 진화하고 미국이 설명하는 것과 명확하게 일치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파트너와 동맹국이 이와 관련해 어떻게 미국과 함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맹과 파트너는 정책의 명확성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나머지 세계는 일종의 대립이나 갈등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유사 상황이 벌어지면 워싱턴은 한국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Well, it really depends on what the situation is, so I wouldn't like to speculate.
유사 상황의 정도와 형태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반도에 많은 군사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군사적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이 동원될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 자산 동원 요구에 대해선 유사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매일 24시간 상존하는 다른 위협,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거고 이런 측면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상황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타이완 해협 주변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대비한 준비와 훈련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도 이런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Yeah, I think people are basically talking about this way too much, and I don't think that the Taiwan Strait issue is a military problem. And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타이완 해협 문제는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대립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은 거의 5년 만인데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Well, what I would hope is that they could establish some kind of regular communication channel.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양측 간 정례적 소통 채널이 구축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지난 5년간 큰 문제였고, 이는 워싱턴에서 중국의 정책 결정과 정책에 대한 왜곡된 견해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중을 통해 그런 정례적 소통체들이 구축됨으로써 미중 관계에 대한 더 현실적인 사고와 기대가 주입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국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양측이 공조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지금과 같은 미중 대결은 국제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면 국제 시스템은 길을 잃고 우리는 진영 대결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과 함께 2023년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형주 기자 인터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해고사냇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력을 증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 중진인 존 코닌 상원 의원은 23일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방위력 증대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bviously none of this is lost on Japan and South Korea.
코닌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미국 기업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일본과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라며 당장은 답이 떠오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이들 나라가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그들이 자체 방위에 더 기여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언급해온 부분적인 이유는 그들이 미국의 보호우산 아래 사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닌 의원은 그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 소속인 코닌 의원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very volatile situation. Kim Jong-un clearly believes that possessing a
이어 김정은은 핵역량 보유가 자신과 자신의 정권을 보호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정권 생존은 이런 독재자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 수비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3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국력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maintain and expand the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the ever-growing North Korean threat. I think resuming military exercises.
클린의 연구원은 이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가 주최한 대북 정책 웨비나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억지력과 방어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 훈련을 재개 확대하고 미국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하는 것은 북한을 억제하고 동맹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비핵화 목표를 버리고 군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미국 안보센터 부소장도 지난해 미사일 시험 횟수를 크게 늘리고 또 다른 핵실험을 하려는 명백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양보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I absolutely agree it would be the wrong move to offer North Korea concessions to get it to the negotiating table after the surge in missiles it tested last year.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한의 나약함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 행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 전에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빠진 조각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do something about North Korea's cyber activities. That's going to be probably more in the money laundering realm in terms of the AML, the anti-money laundering controls.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고객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돈 세탁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등 북한의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루제로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미국 금융 체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미한 간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and I've talked to officials, they are being much more forthcoming in what they are trying to do to allay South Korean concerns. But there are red lines.
클링너 연구원은 자신이 미국 관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들은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금지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은 만일 미국이 한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종전 선언이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미한 관계가 경색됐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한 정부 매우 고위급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연초부터 주민들의 노동력과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대중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경제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주민 지어짜기식 통치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가 부흥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옳게 이끌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초부터 사회주의 애국운동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일면 사설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건국사상 총동원운동과 증산경제운동, 애국미 헌납운동, 천리마운동 등 해방 후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통치술로 활용했던 대중운동들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전에 대중운동을 소환한 것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3년차를 맞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경제난이 오히려 심화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관측입니다.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애국운동을 강조함으로써 사상무장을 통해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주민들로부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헌납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신종 코로나 발발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퇴행적인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하면서 뾰족한 경제난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력갱생을 가지고 지금 장기전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 취약점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대내 내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취한 방식이 최근에 나온 사회주의 애국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의 언급이 잦아지고 있는 애국미 헌납운동은 보릿고개가 오기도 전인 1월 말 현재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쌀과 옥수수 시장 가격에서 보듯 식량난이 발등에 떨어진 부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4일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12월 한 농민이 나라에 곡식을 바친 것을 계기로 벌어진 애국미 헌납운동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류경은 23일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이 수백 톤의 알곡을 애국미로 헌납하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 운동을 통해 자연재해와 북중 국경 봉쇄, 제재 등으로 비워진 곳간을 주민들의 헌납으로 채우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애국미 헌납운동은 해방 직후 북한 정권 태동기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같은 비상한 시기에 전개됐었다며 장마당 활동 등을 통해 불을 축적한 이들은 물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일반 주민들도 부담하는 사실상 강제적인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못 살고 부족한 사람 빼고는 눈치 봐서 한 킬로씩이라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끼 굶으면서라도 하나 뭐대 뭐 깡내이 500g 한 킬로 이렇게라도 그런 운동이 벌어지면 안 내고 못 빼게요. 그런 거 하면 이름 쭉 써놓고 덮여 그래 놓고 많이 낸 사람은 덮여가 제일 꼭대기 올라가 있고 적게 낸 사람은 바닥에 있고 이제 그거 보고 그래도 이제 적당히 중간 수준이라도 맞추려고 그래요.
북한이 대중운동을 강화하는 흐름은 주민의 정신무장 외에는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정권 수립기나 주민 동원과 노력 경쟁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를 성장시켰던 1960년대와 지금의 북한 주민들은 이런 대중운동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조충희 소장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배급제가 무너지고 장마당을 생활터전 삼아 자란 이른바 장마당 세대 40대 연령층까지 포함된다며 이들은 노인 세대와는 달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선임연구원은 대중운동을 주도해야 할 세대는 청장년인데 북한 당국 입장에서 이들이 사상적으로 취약한 세대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장 세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북한의 어떤 선전 매체보다는 장마당을 통해서 유입되는 정보들이 더 익숙하고 남쪽의 어떤 문물에 대해서 이해가 더 밝은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사회주의 애국운동을 강조해도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펼쳐온 대중운동은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노력 경쟁, 주민 헌납 등 애국운동, 그리고 사상전 차원의 운동 등으로 나뉘는데 북한은 지금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외환난과 식량난, 고물가 등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핵무력 강화 등 군사비에 예산에 큰 비중을 지출하면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패했던 통치술을 소환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3년차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반짝 이거의 세대에 의존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장기간 의존할 만한 그런 체계도 아니고 이미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다 이런 사회주의 노력 경쟁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다 다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구태연하게 동원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북한의 경제적인 고투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 실장은 북한의 대중교역이 지난해 말부터 증가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제약을 받고 있는 대중교역 확대에 목을 매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 예상됩니다. 안주는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영하 9도.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영하 6도. 양덕 아침 영하 27도, 낮 영하 9도. 신의주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7도. 부성 아침 영하 24도, 낮 영하 1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0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2도. 강계 아침 영하 30도, 낮 영하 12도. 희천 아침 영하 25도, 낮 영하 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6도, 낮 영하 5도. 용현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4도. 개성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6도. 사리원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6도. 신계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4도. 심포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3도. 장전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2도. 평강 아침 영하 25도, 낮 영하 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3도. 장진 아침 영하 31도, 낮 영하 15도. 청진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5도. 김책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33도, 낮 영하 14도. 김영권 아침 영하 29도, 낮 영하 13도. 삼지연 아침 영하 34도, 낮 영하 1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먼바다는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프리웨이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이 23일 6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과장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16년 넘게 동아시아태평양실에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에 주로 집중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터너 지명자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으며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 등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입니다. 터너 지명자는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6월 발생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FBI는 23일 성명에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나자루스와 APT38이 블록체인 기업인 하모니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1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지난 1월 13일 두 해킹 그룹이 훔친 가상화폐 중 6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웨일건이라는 익명의 거래 프로토콜을 사용해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이더리움 일부가 여러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에 보내져 비트코인으로 전환됐다고 FBI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돈 세탁으로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최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지난 1월 11일에서 13일까지 군산에 전문가 합동팀을 배치하고 화생방 대응 전술과 기술 절차, 즉 TTP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훈련이 차세대 항공요원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원들이 적절한 화생방 보호 장비를 갖추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 참여한 공군이 화학물질로 채워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최신 화생방 TTP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기존 화생방 보호 장비가 효과적이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투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공군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서 2022년 1,600만 달러를 연구비로 책정했습니다. 공군은 연구를 통해 수집된 양적 질적 자료를 통해 기존 TTP를 개선하고 군산과 같은 공군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Fight Tonight 미션을 시행하도록 필수 장비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23일 주니퍼 오크 연합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약 6,400명의 병력과 12척의 함정,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142대의 군용기가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두 동맹국이 지금까지 실시한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이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통합을 과시하고 심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서 이란의 목표물에 대한 모의 공격은 없으며 훈련은 특정한 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11명의 희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인 23일, 같은 주에서 또다시 대형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북부 해안 도시 하프문베이의 두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7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67세인 천리자오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며 그의 차량에서 반자동 권총 한 정이 발견됐고 용의자는 총격장